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엘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아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시킬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이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굉장히 긴 구절이었죠.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집에서 읽어오셨으리라 믿고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왕, 세상왕의 핍박을 피하여 도망쳐가는 길에 이번에는 그를 따르는 소년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바란 광야라는 곳에 가서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누가 살았나 하면 유다지파 갈렙 족속에 속한 나발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누구와 같은 지파예요? 다윗과 같은 지파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소년들이 광야에 거하는 동안 이 나발의 목자들과 양들을 지켜줬어요. 자기들의 형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선대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이 같은 유다지파여 자신을 선대해준 다윗을 형제로 영접하거나 대접하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선을 악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왕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죠? 자신의 선을 악으로 갚으며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한 형제 나발을 향해 다윗이 즉시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전까지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왕이었던 사울을 향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소견이 주장하여 악을 악으로 갚고 당한 대로 돌려주고 세상의 육체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 400명의 소년들을 이끌고 나발에게 나아갔습니다. 나발 하나 죽이려고 400명을 끌고 갔어요. 다윗 하나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온 사울과 닮아있죠. 그러면서도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한테 맹세까지 하고요. 자기의 세상 전쟁, 육체적인 전쟁을 하면서 자기의 복수 갚는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동안은 선 줄로 알았는데 넘어집니다. 자신이 정죄하는 그 죄에 자기도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자기에게 악으로 행한 나발처럼 행합니다. 아니 다윗의 모습을 보면 누구를 닮아가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사단을 닮은 세상 왕 사울을 닮아가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사무엘이 죽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죽음 앞에 사울의 죄악뿐만 아니라 다윗의 죄악도 함께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그대로 다윗도 나발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에 특이하게 사울은 나타나지 않아요. 사울은 등장하지 않는데 다윗에게서 사울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뒀다면 다윗도 사울과 같은 세상왕이 되어 멸망으로 갔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연결해 봤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두 죄악이 나타나요. 사무엘의 죽음 앞에서 사울의 죄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의 죄악도 똑같이 나타나듯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가롯 유다의 죄악도 드러나지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죄악도 드러난다는 거죠. 내버려 두면 베드로도 똑같이 멸망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지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할 것이지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 기도하였다. 베드로가 잘나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을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왜? 자기 백성이었으니까. 다윗은 만세전부터 택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윗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올바로 이해해야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하나님이 다윗으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참 왕 대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분이 가시는 길을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다윗이 약속하신 영광에 꼭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 백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칼빈주의에서 부르는 말이 있었죠. 성도의 견인, 성도의 인내.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 천국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영광에 이르게 하셔서 천국 가족에 속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지키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 삶에서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회개와 믿음으로 끊임없이 돌이키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시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붙들어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실 때 어떤 방편을 통해 지키시는가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회복시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나? 바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요. 그 말씀 안에서 아비가일과 나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 다윗으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켜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나발은 그 이름이 의미하듯 미련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총명한 여인이었다. 이 미련하다, 총명하다는 걸 성경이 어떻게 알려주고 있다 그랬죠? 그냥 세상지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미련하고 총명하다는 거죠. 즉 나발은 미련했는데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죠. 그게 미련한 거예요. 세상 지혜는 가득 차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약은 지혜는 가득 찬데 하나님을 모르면 가장 미련한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거고.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지혜로운 여자였다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 말씀이 있는 자. 그래서 나발은 사울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온통 자기 자신으로 사로잡혔죠. 우리 그 구절 살펴보았죠. 내가, 내 왕국, 내 양들, 내 것, 나밖에 없어요. 가장 미련한 자의 말이에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것. 그래서 온통 자신으로만 사로잡혀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왕국만 지키며 살았던 악한 자였기 때문에 다윗을 보고도 자기 형제로 보질 못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도 알아보질 못합니다. 누가 내 형제고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를 깨닫질 못해요. 아비가일은 믿음으로 올바로 분별하고 다윗을 자기 형제로 봐요. 하나님과 하나님 왕국에 속한 같은 성도로 봅니다. 자기가 다윗에게 속해 있음을 깨달아요, 아비가일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 왕으로 알아봅니다. 이 총명한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행한 일, 그로 인해서 다윗이 지금 나발을 치기 위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종들에게서. 그러자 어떻게 했죠? 즉시 다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18절에서 2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Verse 18 through 20.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내려오는 그들과 마주치니라. 잘 보세요. 아비가일이 급하게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큰일 난 거죠. 이제 다윗이 400명의 군사와 함께 자기 나발의 집을 멸하려고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먼저 앞서 자기 소년들 편에 그 음식을 보내고 자기는 그 뒤를 맨 뒤에 따라갔어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가 보내는 소년들과 음식을 먼저 맞이하게 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이 다윗을 만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예전에 한 사건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먼저 보내고 자기는 나중에 가는 어떤 사건이죠? 야곱. 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요. 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에서의 위협을 피해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에서를 만나기 위해 나아갔을 때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이것만 닮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400명의 남자들, 400명의 자기를 따르는 소년들과 함께 정말 나발을 향한 미움과 분노에 휩싸여서 자기가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나발에게 나아오고 있죠. 그런데 그때에도 에서가 400명의 종들을 데리고 미움과 분노에 휩싸여서 자기가 야곱에게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려고 야곱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때의 야곱이 자기 종들을 먼저 그 예물을 보내면서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들까지 함께 보내고 그 뒤로 자기 자족들까지 앞서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가려다가 그때 하나님이 오시죠. 씨름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네가 싸워야 될 것은 에서가 아니라 나라는 걸 알려주세요. 너의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과의 씨름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싸움이지 에서가 너의 적이 아니라는 거죠. 에서와의 씨름만 싸우려고 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씨름을 이제 하게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이제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인다는 거죠. 아비가일도 야곱이 에서에게 한 것처럼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때 누구를 닮아 있는 거예요? 에서예요. 에서를 닮은 모습으로 다윗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서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세상의 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자였죠. 거기다가 자기를 속인 야곱에 대한 그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 형제인데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살았던 자가 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에서의 모습이 다윗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비가일에게서는 누구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한 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에서에게 나아갔던 야곱의 모습이 아비가일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닮아갈 뿐 아니라 에서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에요. 둘 다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사울처럼 에서처럼 나오고 있는 다윗 앞에 이제 아비가일이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나아가고 있는 그 다윗과 400명의 소년들 앞에 아비가일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홀로 나아갑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 이전의 다윗의 모습과 같아요. 이전에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의 군대와 그 골리앗 앞에 그 용맹한 장수였던 골리앗과 블레셋의 그 무시무시한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나아갔었죠. 그 아비가일의 모습, 그 다윗의 모습이 아비가일에서 보여져요. 더 나아가서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한 고백을 들어봐도요, 아비가일이 이전에 다윗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오늘 보면 26절에서 31절에 아비가일의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너무 놀랍고 이 고백이 원래는 다윗의 고백이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이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아비가일의 고백을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나와서 그저 자신과 자기의 집을 구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비가일은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마치 세상 왕 사울처럼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세상에 속한 자기의 육체적인 전쟁을 하고 세상 왕이 되려는 것을 꾸짖고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36절까지 보시면 26절에서 31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여기서 내 주는 다윗을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My Lord 하고 다윗으로 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자신의 세상 전쟁을 하려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 했던 다윗의 어리석은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고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친히 물리쳐 주실 것이며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분명히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붙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가려는 악한 세상 왕의 길을 막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과 이런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다윗이 어떤 왕이어야 하는지, 어떤 성도여야 하는지 다시 알려주며 교제를 나누고 다윗이 사울과 같은 열방의 왕이 아니라 사단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이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고백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을 꾸짖으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은요, 마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의 모습 같지 않나요? 너무 재미있는 것은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요, 다윗이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죄가 자라갈 때에 하나님이 꼭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세요. 나중에 다윗의 큰 죄 우리 알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가 자라갔어요.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 그 남편인 우리아까지 자기 신한데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형제인데 전쟁터에까지 내보내 죽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꾸짖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나요? 아비가일이 나와서 나발의 아내가 나왔기 때문에 더 화가 나고 그 자리에서 막 그랬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돌이킵니다. 다윗이 사울의 길을 따라가고 미련한 나반의 길을 따라가고 에서의 길을 따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돌이킵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누가 하시는 걸까요? 다윗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다윗을 세상왕 사울처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시 회복되어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한 믿음을 가진 아비가일을 통해 그리고 아비가일과 나눈 믿음의 교제를 통해 다윗을 죄에서 건져주시고요. 사실 아비가일도 믿음으로 잘못했으면은 다윗이 와서 자기네 집을 멸할 때에 자기도 멸망을 당할 수 있었지만 아비가일도 믿음으로 건져지는 거죠.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가 이렇게 보여져요. 홍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는데 이렇게 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교제를 통해 지키세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이것을 계속 보았죠. 다윗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큰 슬픔 가운데 있을 때는 또 누구를 보내셨어요? 요나단. 그래서 지난 우리가 9절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어 다윗으로, 다윗이 계속해서 배반당하고 또 배반당하고 갈 데도 없는, 정말 머리 둘 곳도 없는 고난 나그네 길을 갈 때에 요나단,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를 보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런 교제,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가일을 보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나누는 믿음의 교제가 이러한 거라는 거죠. 세상 교제는 세상 나가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모이게 하셨을 때는 우리가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도 서로 지키게 하신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키시는 은혜가, 예수님의 지키시는 은혜가,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하시지만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지키고 또 성도의 하나됨도 지켜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떻게 끝을 맺나요? 나발이 양털 깎는 날에 자기를 위해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베풀고 기뻐해요. 자기가 이룬 그 있잖아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이루어서 얼마나 그냥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는지. 내 왕국. 자기 바벨탑 쌓아놓은 그 왕국. 그때 아비가일에게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윗이 나발 당신을 죽이기 위해 나와왔다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듣고는 크게 낙담하였다.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어 나발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며 온통 자기를 위해 자기 중심으로만 살았고 형제 대접을 거부했던, 자기가 속한 곳이 어디인지 자기의 형제가 누구인지 밀어나여 깨닫지 못했던 이 나발이 받아야 될 마땅한 심판을 하나님이 친히 내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가려했던 악한 길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나발이 죽은 후에는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속해 있다가 이제는 다윗에게 속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과 한 몸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이 또 아이노암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예전에 사울의 딸이었던 다윗의 아내로 주었던 그 미갈. 미갈은 또 사울이 다른 남자에게 내어줘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43절 44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아이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주었더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항상 참여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고 했죠. 그냥 그저 좋은 가르침 얻어서 우리 삶에 잘 적용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이 안에서 봐야 됩니다. 누구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요? 나발, 사울에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미련한 자들, 악한 자들, 불량한 자들. 왜?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판단했고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내가 하나님까지 판단을 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살아갔고요. 하나님이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별 상관이 없었어요. 세상의 죽 한 그릇만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죽 한 그릇 누가 준다 그러면 하나님이고 예배고 다 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귀하질 않았어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도 나발처럼 사울처럼 에서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갔어야 하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거죠. 아닌가요? 나는 좀 난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건가요? 악을 행하다가 멸망에 이르러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건지시기 위해 아비가일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모든 죄와 심판에서 건지고 지키시기 위해 누굴 보내셨어요? 마지막 날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비가일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께서는 그저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의 말씀은 친히 그 삶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의 지혜의 짐처럼 지고 십자가로 가시어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까지 가장 미련한 에서나 나발이나 사울처럼 그 하나님이 죽으시고 심판받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우리의 속죄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예수님 닮은 새 사람으로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복음 말씀을 통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사신 삶에 참여하게 하시어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고요.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은 오실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사신 삶에 참여하게 하시어 참 왕과 아들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가신 길, 거길 떠나지 않도록 그 안에 있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 안에서 지켜주시다가 결국에 천국에 이르러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온전히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건데 그날까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신다 하는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편 121편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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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신다. 무슨 뜻이에요? 그저 다윗의 삶에는 나쁜 일도 안 생기고 핍박과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뭐 다 좋은 일만 생기고 세상적으로 번성하고 병도 안 걸리고 그런 뜻이에요?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아니었어요. 고난에 고난에 핍박에 핍박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는 그 모든 것, 고난까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 안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밖으로 떠나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셔서 천국 영광까지 데려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해 가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켜 예수님을 붙드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아프신 성도님들이 많았죠. 그 아프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셨나요? 안 지켜주셨나요? 지켜주셨어요. 병이 나아서? 아니에요. 그들이 그 아픈 성도님들이 끝까지 투병하고 죽음으로 가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세요. 그래서 천국 영광까지 데려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예요. 병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다 걸리는 거예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하나님이 여기 보면 싸개처럼 그 안에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그 안에 소유하고 계시대요. 안 뺏기신대요. 그래서 끝까지 천국 영광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가신 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한순간도 악한 죄의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어리석은 사울의 길, 미련한 나발의 길, 망령된 에서의 길, 아니 그들이 증거했던 악한 사단의 길을 한 번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명철과 지혜로 총명함을 따라 죽기까지 하나님과 하나님 기쁘신 뜻에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의 육체적인 싸움 싸우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미혹했죠. 네가 구원자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자기 육체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였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싸움 싸우십니다. 그래서 나발 같은 악하고 미련한 죄인들이 선을 악으로 대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예수님은 정말 애매한 억울한 고난을 받으셨지만 한순간도 예수님은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원수까지 사랑하셔서 원수 같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잠잠히 너무나 무기력한 어린 양처럼 자기 생명 내어주시고 거기서 뭐라고 외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가신 모든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로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참여시켜 주시고 그 예수님의 삶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돌이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 삶으로 예수님 가신 길로 계속해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이뤄가시는 역사가 바로 이거죠. 우리가 참여하여 끊임없이 돌이켜 가야 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가신 길. 베드로 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만 읽고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1 Peter chapter 2 verse 22 through 25.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읽을게요. 21절부터 25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 우리의 삶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자취, 즉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신 삶이다. 그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길은 무엇이었느냐? 22절에서 25절에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이었을 때에 다윗의 나발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살았는데 그때 온통 나로만 가득 차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거부하고 예수님 영접하거나 대접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가시면류관 세우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벌거벗기우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구원자냐고 비웃고 결국 예수님을 미워하고 분노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고 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안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죄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당한 대로 돌려주지 않으시고 오직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시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십자가로 가셨다고 하십니다. 우리 죄를 지고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주시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 사단을 닮은 옛사람에서 죽고 예수님 닮은 새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셨다. 그래서 죄의 길로 가다 방황하다 멸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셨다. 그 삶이 다윗에게서 나타나고 우리 삶을 그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그러면 어떠해야 되느냐. 19절에서 21절 보세요.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형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Follow in his step. 예수님이 가신 길 한 걸음 한 걸음에 참여하는 삶. 이것을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고요.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죄 가운데 거해서 딴 길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 가신 길에 다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같은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를 끝까지 지키셔서 예수님 가신 길로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엔 이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 새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세상 지혜로 세상의 육체적인 싸움을 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세상 유익 얻는 것으로 그때 우리도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셔서 말씀을 따라 예수님 싸움 싸우는 길로 가게 하세요. 우리도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해줘야 되고 아껴야 될 형제들, 가족들까지도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악을 악으로 갚고 당한 대로 돌려주려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또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돌이키는 거예요. 원수 같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바라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내 형제를 알아보고 내 형제의 짐을 대신 지기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을 가도록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통 이 세상에만 매여 살아가려고 할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삶을 주장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로 돌이켜 또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길로 돌이켜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영광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누가?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예배에서 누구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찬에서 누구와 교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과. 끊임없는 예수님 교제를 통해 회복시켜 가시고요. 그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빌갈과 나는 믿음의 교제로 다윗을 회복시키신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도 서로 나누는 믿음의 교제로 서로 지키고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교제를 통해 이뤄가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아비가일과 다윗의 하나됨이 회복되듯이 우리 교회의 하나됨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또 결론은 이거예요. 말씀으로 나아오십시오. 그 말씀이 알려주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엇이었는지 거기 드러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으로 아비가일처럼 심서 형제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지켜지고 회복되어 예수님께로 자라가고 더욱 기쁘게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끊임없이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돌이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성도들 정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해도 반석되신 예수님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과 회개로 회복되어 예수님 삶을 드러내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 영광을 증거하는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